Happy Mother's Day.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끝이 없는 일이 있다면 어머니의 일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그 시작도 참 어렵습니다. 10개월 동안 아기를 복중에 이제 계속 킵하면서 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또 잠도 편하게 못 자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잦아지고 또 이 발목이 불어올라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이게 점점 더 커지면 내가 이쁘게 맵시 있게 입던 옷도 못 입고 그냥 임산부 복을 입는데 그냥 밀가루 포대 같은 이런 거 뒤집어 쓰고 그냥 그런 거 입고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뭐 내가 꼭 임신해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도 참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D-Day가 옵니다. 엄마가 되는 그날이 옵니다. 아이가 출산할 때 들어가 보니까 아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영어로 그 이제 아이 출산을 레이버라고 부릅니다. 노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노동 중에 중노동이더라고요. 그런 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이가 탄생하는구나. 지금은 그래도 에피두로라고 이 진통 주사로 맞고 이래서 조금 좀 좀 통증이 덜한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 시대 또 참 여기에 어르신들 보면은 옛날에는 뭐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사느냐 죽느냐 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으면서 다들 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제 안 낳겠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모 건망증이라는 게 걸려서 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옛날 분들은 10가지 막 낳는 이런 참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이를 아는 그 기쁨이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것이죠. 아이의 탄생이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하면 그 다음에 쉬워지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생아들 보면요 손이 많이 갑니다.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신생아는 없습니다. 좀 많이 먹어서 밤새 잤으면 좋겠건만 조금 먹고 조금 이따 또 일어납니다. 신생아가 하는 일은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이겁니다. 계속 이 일을 반복합니다. 수년을 반복합니다. 웃을 때는 예쁘지만 아이가 좀 아프거나 울거나 하면요 제일 먼저 마음 아파하는 것이 당황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아파 울 때에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천번 만번이라도 아파줄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아기에서 이제 유아기로 접어들면 터들러가 되면은 조금 쉬워지리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신혼 가정을 가보면요 아기자기 꾸며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면요 아기자기가 아기자기 것이 됩니다. 모든 집이 이제 아이들의 용품으로 가득 차게 되고 아이들이 벌려놓으면 어머니는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주워담기 바쁩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 없는 식모와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어머니. 어느 미국 코미디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진화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머니들은 지금 손이 대여섯 개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말입니다. 학교 갈 나이 되면은 좀 수월해질까 생각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잡이 또 생깁니다. 어머니들이 기사의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그냥 우보가 아니라 어보 다니는 그런 이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중2가 제일 무서운 날이라 그러죠.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이 티네이지 되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 자기의 의견과 생각이 이제 강해지면서 부모에게 그냥 말대꾸하고 아주 고분고분 말잘대는 아이들도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서 부모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에 아빠와 또 아이의 사이에 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의 역할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계속 먹이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의 기사 역할을 하고 식모 역할을 하고 그리고 피스메이커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성장하여서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부모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부모님이 살아있는 이상, 어머님이 살아계신 이상 어머니 마음에서는 자녀들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머니들의 헌신과 희생의 수고의 대가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를 지불해야 참으로 대가를 치렀다 할 수 있을까요? 2017년 미국 농업부 통계에 의하면요,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17살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23만 3,610불이라고 합니다. average에 이게 그냥, 그런데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이 어머니의 수고비입니다. 어머니의 수고비를 여기에 더하게 되면요, 수백만 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의 역할은요, 그 누구도 쉽게 맡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면요, 우리 모두에겐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 없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도 어머님이 계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지금 생존하시는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가 이 차이가 있지 어머님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자수성가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 따져보면 이 자수성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이고 이 교만의 말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자수성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누군가 날 놔주시고 살려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리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어머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잘하셨건 못하셨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어머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 우리 마음에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어머님에 대한 감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헌신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바쳐주신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입니다. 어머님이 잘하셨건 못하셨건 이것을 떠나서 내가 태어나서 그 누구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그 누구가 바로 어머니라는 분이십니다.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면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님들, 한국 전쟁을 치르신 이런 분들은 참 자녀들에게 이 전쟁의 아픔을 남겨주는 이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고통을 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전쟁 이야기를 그때 당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곱던 손이 주글주글해질 때까지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어머니.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더 나은 삶을 자녀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 이국 땅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이 모험의 삶, 문화와 또 언어가 다른 이곳에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상, 나의 모든 사회 위치를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 후손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신 어머님. 어머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훌륭한 어머님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어머님들의 모든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쓴소리하고 때로는 훈계할 때에도 어머님의 마음에는요, 자녀들이 잘 될 것을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최선이 자녀들에게는 최고가 되기보다는 상처로 남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자녀를 좀 잘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해되고 또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남긴 상처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감정도 있지만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참으로 어머님에 대한 섭섭함과 또 오해가 또 어떤 분은 좀 심한 경우에는 증오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여동생 뉴저지 남쪽에 사는데 여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What can we give to mom? 그래요. 어머니께 뭘 기부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도 뭐 어머니께 뭘 드리면 좋겠느냐? 이게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어르신들이 어떤 선물을 어머니 날 좋아하는가 봤더니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제일 좋아하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뭘 기부하는 걸 볼 때 어머니 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머니의 선물도 있겠지만 뭘 기부하는 게 좋을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에 참 어머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다고 하면요,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Forgive. Forgive.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을 용서해드리고 어머님을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고 보면요,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되라고 한 얘기가 아이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 부모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내가 어릴 적에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머님의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 나에게 상처가 됐다고 할지라도 용서할 때에 그 용서가 변하여 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감사와 용서로서 어머니에 대한 참 생각과 기억에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 여러분께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어머니 된 모든 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사연이 나옵니다.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이 어머니는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처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갈이란 여자는 한 가정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 이런 신분이었는데 하루는 이 주인 아주머니가 부릅니다. 가봤더니 우리 가정에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아이가 필요하다. 내가 들어가서 이 나의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하여 아이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잘못은 순종한 것뿐입니다.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학대가 시작됩니다. 참으로 이 평안치가 못합니다. 사실 사라는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 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이 웃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에 잔머리를 굴립니다. 사라는 잔머리를 굴려서 이제 하갈, 자기의 종을, 몸종을 넣어서 아이를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실수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부모가 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손이 세상에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하갈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도 이삭을 낳습니다.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그리고 배가 다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동생이에요. 한 가정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이 사라의 아들 또 첩 하갈의 아들 둘이서 자랐는데 형과 동생 사이인데 그 가운데서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저 첩의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제 여기 무엇이 여기 또 포함되어 있냐 하면요, 단지 놀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상속받을 상속권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왜? 둘 다 아들이기 때문에,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눠 가져야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한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기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인데 이것을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챙기기 위해서 또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이 곤란해합니다. 둘 다 자기 아들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이 사라의 이 조바심으로 실수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사로 나타나십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사라의 시기심으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을 다한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실수는 항상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때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라. 내가 하갈과 그 아이는 책임지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뭐 평안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떡과 물 한 그냥 주머니를 가지고 가라고 내보내는데 그 내보낸 곳이 어딘가 하면요, 부엘세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이 방황하였더라라는 말은요, 길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살아남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나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굶어 죽으면 조용히 죽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요, 그냥 힘없어서 그냥 죽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 갈증으로 죽는 사람은요, 참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물이 없는데 막 그냥 보이고 뭐가 보이는 것 있는 것처럼 미라지가 보이고 막 그냥 땅을 막 그냥 파고 이런데요,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그 어머니에게 더 힘든 광경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는 것,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6, 17살 때였습니다. 아직도 뭐 나이가 이제 많은 어느 정도 든 어른이 아니라 아직도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갈증으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못 보고 멀리 떨어져서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어 울었더라. 영어에 보니까 sobbing이라고 나왔는데요, 통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두려움의 눈물이었겠죠. 억울함의 눈물이었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서,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좋은 집에서 살았고 편안히 살았고 먹을 것 풍부했고 마실 것 있었고 입을 옷 있었고 모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성 통곡을 하며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통곡의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왜 소리내어 우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하갈은요, 지금 바라보는 것이 오직 그 상황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 모습만 바라볼 때에는요,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에 주신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누구를 믿고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믿고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믿고 걸어갈 때에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은 지금 자기의 처한 이 상황만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며 울며 불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더욱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누구에게 기대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께 목을 놓아 우는 것이 그냥 세상을 향해 이 상황을 보면서 목을 놓아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주여라고 외치며 아버지라고 외치며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불쌍함은요 부를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처할 때에 불러도 아무도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아들의 상태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영적 고아들처럼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내 문제, 내 뜻대로, 내 법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삶을 살아가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부를 때 엄마, 아빠가 존재하고 엄마, 아빠가 도와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이름을 부릅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삶은요 그냥 떠도는 인생입니다. 배가 키가 없이 물에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목적지도 없이 떠도는 이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부르짖습니까? 어머님의 최고의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십니다. 성자로 불리우는 어거스틴, 그분이 성자의 이 타이틀을 얻기까지 그 어머니의 역할이 컸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방황한 생활을 했습니다. 참 성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성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흥청망청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술주정뱅이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어요. 기록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몇 년을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어떤 기록자들은 최소 14년 기도했다. 어떤 분들은 30년 정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니 어머니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우는 삶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런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내 울고 있는 아들과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하갈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소리내 울었다는 말은 있는데 왜 하갈이 믿음이 없겠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첩으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대신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과 힘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기도도 안 나오는 이 하갈 삶에 하나님께서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하갈이 이제 샘터에서 너무 이제 그 사라에게서 학대를 받고 막 이렇게 미움을 받고 하니까 이 도망치려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갈이 이제 돌아와서 아브라함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편해지고 인생이 평탄하고 아주 쉬워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젠 끝장이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이제 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아랍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인구의 20%라 그러죠. 20%가 아랍 계통이라 그러죠. 5분의 1이 아랍 계통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랍 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들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통 큰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왜 광야로 보내시는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거든요. 편안한 곳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나중에 뵈요. 내가 지금 인생이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 뵈요. 내가 은퇴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뭐 시간에 여유도 있고 뭐 다른 여유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뵈요.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만나주십니다. 왜 광야냐고요? 광야는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곳이거든요. 나의 학벌이 소용없는 곳이거든요. 내가 뭐 재산이 이렇게 다 소용없는 곳이거든요. 나의 힘이 빠지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나의 능력이 무력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광야로 몰아내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편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듣는 순간 오늘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나님이 밝히셨어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하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은요, 자녀의 손을 붙들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아이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일으키는 일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파워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요, 생명을 주는 것이요, 그에게 앵커리지 한다 그러죠.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물을 길러다가 아들에게 먹여서 살리는 것, 어머니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걱정하시잖아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없는 광야는 죽음이다. 광야 같은 세상, 세상이 점점 더 험해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너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는 죽는 길이다. 지금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목말라 죽고 굶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초대교회 어머니들, 우리가 울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울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우는 이런 어머니, 상황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냥 통곡하는 어머니들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의지하는 이런 어머니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머님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단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이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입술에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어머니였다 라는 간증이 우리 자녀손들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